오늘 이제 네 번째 환상이거든요. 네 번째 환상인데 바로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서서 있는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에 관한 환상입니다.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죠? 제사장은 바로 모든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담당해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제사장이지요. 그들 중에 가장 으뜸은 대제사장이죠. 대제사장. 신약 시대에도 이 표현이 쓰여졌는데 누굴 가리키냐면 히브리서 4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얘기합니다. 예수시라. 그러니까 오늘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그의 어떤 뒷면을 보면 이제 그림자가 있는데 누구를 가리키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에 보면 표면적으로 드러난 주인공이 있는데 그 주인공은 바로 여호수아 있죠. 여호수아. 여호수아는 성경에 여러 곳에서 등장을 하는데 그런데 이 본문의 여호수아는 바로 이 스가랴 시대, 스가랴 선지자가 활동했던 동시대에 사역했던 대제사장의 이름이 여호수아죠. 여호수아. 대제사장의 이름이 여호수아입니다. 이 술바벨 성전이 지을 때 여호수아가 대단히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굉장히 큰 역할을 감당했는데요. 그가 이제 활동했던 이 시대에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은 그 여호수아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에 말씀해 보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얘기합니다.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무언가 어떤 장면을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어떤 장면을 보여주시는데 그 장면이 뭐냐 보니까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천사들 앞에 서 있는 장면 그리고 오른쪽에서 그를 대적하고 있는 사탄이 등장하고 있는 거죠. 그런 장면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사탄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주로 썼던 그 대표적인 무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무기가 한 두 가지로 정리가 될 수 있는데 첫째는 선택받은 자들을 향해서 또 선택받은 어떤 도시 또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이라든가 뭐 이런 도시들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얘기하냐면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제외된다.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심판에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짓된 속임수를 씁니다. 이 거짓된 속임수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는데 어찌 망할 수 있겠느냐, 어찌 심판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지요. 예,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바벨론에 의해서 너희들은 멸망당할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헛된 거짓된 속임수를. 거짓된 확신을 심어주는 것이 이 사탄이 사용하는 무기의 첫 번째 무기입니다. 거짓된 확신, 거짓된 속임수 이런 것에 우리가 유혹당하기도 하고 이런 것에 현혹당하기도 하고 이런 것에 넘어가잖아요. 예. 거짓된 거 사탄이 그런 것을 쓴다는 거죠. 거짓된 거 그러다가 결국 죄를 짓게 되면 어떤 일을 하냐면 정죄하죠. 정죄. 너 같은 죄인이 내가 뻔히 알고 있는데 네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내가 다 알고 있는데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 내가 다 알고 있는데 그래도 제사장 할 거야? 그래도 주의종 할 거야?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할 거야? 그래도 이렇게 성도라고 말할 수 있어? 이렇게 정죄하는 거죠. 정죄. 그것이 사탄이 쓰는 무기. 첫 번째 무기는 어떻게 하든지 온갖 교란한 방법을 써서 거짓된 속임수와 거짓된 확신을 심어줘서 그로 하여금 죄의 자리에 가게 하죠. 죄를 짓게 하죠. 그리고 나서 기다렸다는 듯이 그를 정죄하는 거죠. 내가 그럴 줄 알았다 하면서 정죄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사탄이 쓰는 무기였어요. 죄를 짓기 전에는 죄를 지어도 괜찮다라고 얘기하고 막상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요? 정죄하는 거죠. 정죄. 그것이 사탄의 특징입니다. 사탄의 특징.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어때요? 절대로 죄의 자리로 가지 마라. 죄 짓지 마라. 거룩하게 살아라. 이거였잖아요. 무슨 일이 있어도 죄 짓지 마라. 중심을 잡아라. 거짓되게 살지 마라. 이거였습니다. 그리고 막상 죄를 짓게 되면 우리 욕심이 약하든 뭐 유혹을 받았든 어쨌든 우리가 죄의 자리에 가고 또 죄를 짓게 되면 막상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해요? 용서를 베푸시죠. 용서를 베푸세요. 사탄과 하나님은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거죠. 제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은 바로 여호와의 천사 곁에 서서 있는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보여주고 동시에 그를 대적하고 정죄하고 참소하고 있는 비웃고 있는 바로 이 사탄이 그 자리에 함께 공존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환상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이제 제가 이제 풀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하나 이제 풀어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동일하게 여호수아가 바로 그렇게 이제 서 있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 사탄이 대적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대적했다라고 하는 표현은 참소하다, 고소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고소하는 일, 참소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사탄은 근거 없는 이야기를 꺼내서 고소를 하기도 하지만 근거 있는 이야기를 꺼내서 고소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참소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탄이 내세우는 근거는 뭐냐면 사람들의 죄와 허물입니다. 아시다시피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죄 가운데 살게 되고 죄를 짓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없고요. 허물 없는 사람 없고요. 문제 없는 사람 없지요. 그렇죠? 다 허물 있고요. 다 죄가 있고요. 들키진 않았지만 다 숨기고 있는 죄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다 문제가 있어요. 예. 다 보면 내면을 살펴보면 다 온갖 죄들이 가득해요. 욕심이 가득하고 탐욕이 가득하고 음란이 가득하고 정욕이 가득하고 모르게 알게 막 죄 짓고 살아가는 거 가득하단 말이죠. 가득해요. 아, 사람들 앞에 설 때는 경건한 것 같고 정말 의로운 것 같은데요. 그런데 내면을 살펴보면 죄인 아닌 사람이 없어요. 죄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죄예요. 죄가 가득하단 말이죠. 온갖 죄로 인해서 가득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고소를 하는 거예요. 참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기로부터 자유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안에 죄가 있어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요. 내 안에 죄가 가득하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너무도 잘 알고 있어요. 참 사탄은 교묘하게 그것을 이용하고 있는 거죠. 건드는 거죠. 그 봐라, 얼마나 네가 죄인인데,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데, 이런 것들을 자꾸 건드는 거예요. 특이한 것은 여호수아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여호수아의 복장입니다. 복장이요. 여호수아가 제사장입니다. 그러면 제사장의 의복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제사장이 갖춰 입어야 할 의복이 있는데 그런데 더군다나 대제사장 아닙니까? 대제사장인 이 여호수아가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 성경은 어떻게 묘사하고 있느냐면 보시면 이렇게 묘사하죠. 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 알게. 더러운 옷을 입고 있대요. 더러운 옷을 입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이 계속 참소하고 고소하고 대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를 비웃고 있는 거죠. 여호수아를 향해서 너 같은 죄인이 무슨 대제사장이라고 모든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너 같은 죄인이 대제사장이라고 이렇게 참소하고 대적하고 비웃는 그가 한마디도 못하고 있어요. 본문의 환상의 내용을 보면 뭐 변명을 한다든가 아니라고 얘기한다든가 뭐 자신의 얘기를 꺼내야 맞잖아요. 그런데 하나도 얘기 안 해요. 무슨 얘기냐면 인정하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는지, 얼마나 심각한 죄를 가지고 있는 자였는지, 얼마나 정말 심각한 죄인인지 그것을 어쩔 수 없이 인정하고 있는 장면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이렇게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데 정죄하는 거죠. 정죄예요. 어찌 이런 사람이 성전을 지을 수 있겠느냐. 너 같은 죄인이 무슨 이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단 말이냐. 너같이 그렇게 죄인인데 어떻게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겠단 말이냐. 뭐 이런 거죠. 이런 거. 계속 그렇게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있는 거죠. 바로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환상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환상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탄을 꾸짖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로 하여금 성전을 완공하도록 격려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인 거예요. 우리도요, 어쩌면 성전 건축하려고 준비하잖아요, 지금. 그러면 또 누군가가 막 비웃고 참소하고 고소할 수도 있어요. 에이, 뭐 할 수 있겠어? 할 수 있겠어? 너 같은 죄인이? 너같이 허물 많은 자가? 너같은 부족한 자가? 뭐 그 일을 할 수 있겠어? 막 참소하고 고소하고 막 비웃고 조롱하고 막 그러면서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고 포기할 마음도 생기고 막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사탄이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사탄이 교묘하게 자꾸 고소하고 막 참소해서 막 그 일을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8절 말씀해 보세요. 8절 보면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얘기합니다. 예표가 되게 하리라, 너를 싹이 되게 하리겠다 얘기해요. 싹이란 게 뭐예요? 시작을 얘기합니다. 시작. 너를 통해서 이 일을 시작하게 하겠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어지게 하겠다. 성경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낙심이 되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 같은 죄인이, 너같이 부족한 자가 막 손가락질하고 고소하고 참소하면 왠지 모르게 자꾸 마음이 위축되고 주눅이 들고 두렵기도 하고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고 그러면서 자신감도 없고, 에 그렇지 내가 못하는 일인데 괜히 섣불리 시작했지 뭐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포기하게 되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를 예표가 되게 하리라, 그리고 싹이 되게 하리라 얘기하는 거예요. 싹은요 희망입니다. 싹은요, 싹이 피었다는 것은 생명이 있다는 얘기예요. 싹이 피우고 있다는 것은 시작이라는 거예요. 연약하지만 이 연약함 속에서 강한 일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내가 그 일을 하겠다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겠다, 너를 싹이 되게 하겠다 얘기예요. 어쩌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싹처럼 시작할지도 모르겠어요. 정말 연약하고요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다시 도전하는 거죠. 다시 시작하는 거죠. 아멘입니다. 네. 여기서 이 하나님은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왜 이 환상 가운데 등장을 시켰을까 하는 거죠. 궁금하잖아요 여러분. 많고 많은 사람들, 왕도 있고요 또 많고 많은 지도자들도 있었을 거고 뭐 학자도 있었을 것이고요. 뭐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 환상을 보여줬을 때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보여줬을까? 이것은요 그의 직분의 특징이 있어요. 대제사장은 어떤 자입니까? 모든 백성을 대표하는 자입니다. 모든 백성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성소로 들어가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자가 대제사장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백성의 죄, 모든 백성의 허물을 내가 대신 짊어지고 내가 성소에 들어가서 대신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될 자가 누구예요?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 그러니까 여기서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 즉 우리 자신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표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하신 대로 8절에 이야기한 대로 내가 너를 예표가 되게 하리라 얘기한 것처럼 바로 지금 이 대표성을 가지고 지금 이 여호수아를 등장을 시키고 있는 거죠. 환상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면밀히 좀 살펴보면 아주 중요한 은혜들을 깨닫게 합니다. 그 은혜들을 제가 오늘은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는 무엇인가? 몇 가지로 정리가 될 수 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변호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변호하셔요. 사단은 우리를 공격합니다. 사단은 우리를 교묘하게 거짓된 속임수로 거짓된 확신을 주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죄 가운데 빠지게 하고 그렇게 우리를 아주 공격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변호하여 주십니다. 변호해 주셔요. 여호수아가 대제사장이라는 사명을 수행하려고 할 때에 예수님 앞에 서서 인준을 받으려고 할 때에 사단이 나서서 대적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여호수아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데 안 됩니다. 그는 성전을 거룩한 성전을 지을 수도 없고 대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할 수도 없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것을 아주 교묘하게 참소하고 있고 송사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때 1절에 보면 사탄이 어디에 서 있는지 한번 보세요. 사탄이 어느 위치에 서 있습니까?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한다고 얘기하고 있죠. 오른쪽이에요. 대개의 경우 오른쪽에 계셔야 될 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주님의 자리에 사탄이 마치 자기 자리인 것처럼 앉아서 여호수아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탄의 역할은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죠. 하나님을 대적해요.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합니다. 사탄의 역할은 오늘날까지 조금도 변하지 않습니다. 조금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주님의 자리에 앉아서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힙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자꾸 의기소침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만듭니다. 그것이 사탄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뭐라고 합니까? 반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책망하노라. 내가 너를 책망하노라.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얘기합니다. 자,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사탄의 모든 악행, 모든 계략, 모든 술수와 거짓말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왜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반복적으로 내가 너를 책망하노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이 장면을 다시 한번 진지하게 보면 마치 법정에 서서 하나님이 변호사가 된 듯한 우리의 변호사,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변호사인 것처럼 완전히 정죄하고 있는 거죠. 책망하노라. 내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즉 바로 피고인 옆에서 죄인을 변호해주는 장면이 연상이 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적극적으로 변호해 주실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를 적극적으로 변호해 주실 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요한 1서 2장 1절에 보면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 즉 변호사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변호사가 있대요. 의로운 자 우리의 변호사 누구요?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대언자가 되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죄를 범하게 하지 않을 뿐더러 혹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변호사, 우리의 변호자, 대언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주시겠다는 거죠. 얼마나 든든합니까? 얼마나 힘이 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절에서 그 장면이 연출이 되고 그 환상을 봤을 때 여호수아는 괜히 지레 겁을 냈지 않았겠습니까? 아, 내 죄가 다 드러나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 사탄은 교묘하게 자꾸 그것을 들추어내고 그것을 다 드러내게 할 때에 여호수아는 의축이 되는 거죠. 숨고 싶고 누가 알까 겁이 나고 위축이 된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변호해 주시는 거죠.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막아주시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힘이 되고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장 힘들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가장 힘들 때는 그거잖아요. 아무도 내 아픔을 몰라준다고 할 때, 아무도 내 눈물의 의미를 모른다고 할 때, 그때 우리는 힘든 거예요. 또 억울한 소리를 듣고 오해를 받을 때 우리는 너무도 힘들어요. 힘들잖아요. 그런데 누군가가 더 정확하게 명확하게 변호해 줬을 때 여러분 그 통쾌함은 그 상쾌함은 무엇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대단하죠. 그런데 그 일을 누가 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 사탄 앞에 서서 어떻게 해요?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책망해 주시는 거예요. 와, 여호수아는 한 번도 입을 꺼내지도 못했어요. 입을 열지도 못했어요. 아마도 그 자신의 과거의 죄로 인해서 그가 떳떳하게 말할 수 없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하나님은 명확하게 막아서서 그에게 그 사탄을 책망하고 있는 장면이 본문에 나오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은 결국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변호해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사실이요. 이것이 너무도 놀라운 것이요. 너무도 놀라운 거예요. 내가 죄를 안 지으면 참 좋겠죠.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죄 가운데 있게 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거죠.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 당당함, 그 확신, 그 믿음, 그것이 여러분들을 더 견고히 세워주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모습을 또 보면요. 우리의 모습이 묘사되고 있는데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묘사되느냐면 2절에 보면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우리의 상태입니다. 완전히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처럼 죄로 인해서 완전 수검댕이가 된 상태에 있는 것을 가리켜 말하는 거예요. 너무도 참 재미난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우리가 그렇잖아요. 죄로 인해서 완전 수검댕이였던 사람 아닙니까? 안 그러세요? 저만 그렇습니까? 저는 그래요. 저는 정말 진짜 수검댕이였던 사람입니다. 지금 피부도 시커멨지만 정말 수검댕이였던 사람이에요. 죄로 인해서 정말 엄청난 죄 가운데 있었어요.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자주 사용한 표현이 뭐였냐면 나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입니다. 이 표현을 자주 썼다고 합니다. 나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입니다. 이런 표현이요. 물론 그가 어릴 적에 화재를 경험했답니다. 그래서 이웃의 도움으로 아주 어렵게 구출이 되었는데 그들로부터 아주 말버릇처럼 나는 정말 그렇게 그슬린 나무였습니다. 이것을 계속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 정체성을 잊지 않는 거죠. 나는 새까만 자였습니다. 나는 죄로 인해서 정말 수검댕이 같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변호해 주시고 나를 더 이상 죄인이라 취급해 주지 않고 나를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시고 나를 그렇게 정말 의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내가 살아갑니다. 이것을 날마다 깨닫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런 우리의 상태도 이렇지 않았습니까? 이와 동일하지 않았습니까? 죄로 인해 완전히 수검댕이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이게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택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 보호하고 계신 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앞에 서서 어떤 사단의 공격과 어떤 사단의 그러한 정말 이 참소 속에서도 하나님이 막아서서 여러분들 보호해 주시는 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아멘. 바로 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은 첫 번째 은혜는 바로 그거였습니다. 그거였어요. 끊임없이 계속 사탄이 이렇게 대적함에도 불구하고 변호해 주시는 오늘 그 은혜로 오늘 내가 이 삶의 자리에 여전히 서 있다는 것,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그것을 여러분들 깊이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신대요. 아까 여호수아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어떤 옷을 입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더러운 옷. 그 더러운 옷은 죄가 가득한 모습을 가리켜 말하는 거죠. 모든 백성을 대표로 한 대제사장이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는 것은 모든 백성들의 죄의 상태, 그 마음의 상태,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를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게 수검댕이, 죄로 인해서 수검댕이로 가득한 그 상태에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3절로 4절 말씀해 보면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할렐루야. 너무도 큰 은혜예요. 두 번째 은혜는 너무도 큰 은혜죠. 말씀에 의하면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다고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즉 우리를 대표로 하는 상징적 의미라고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옷을 입고 있어요? 더러운 옷을 입고 있어요. 더러운. 여기서 더럽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먼지가 묻어있는 상태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오물로 뒤집어 쓴 상태를 가리켜 말하는 거예요. 오물로 완전히 뒤집어 써서 복구가 전혀 어려운 상태. 아, 정말 죄로 인해서 심각하게 죄로 인해서 완전히 물들어져 있는 상태. 그 상태를 가리켜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백성을 대표하는 대제사장의 이런 상태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모든 백성이 다 너나 할 것 없이 다 이렇게 더러운 죄로 가득한 상황이라는 거죠.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이것이요. 하나님을 떠나고 정말 완전히 죄로 인해서 완전히 타락한, 완전히 오물로 뒤집어 써서 더 이상 복구가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망했지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가 돼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아멘입니다. 죄로 인해서 더러워진 옷 대신에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는 하나님이셔요. 할렐루야. 우리를 죄에 그냥 얼룩져 있는 옷들, 그 오물을 뒤집어 쓴 옷 그대로 입고 있는 상태로 보지 않으시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그 옷을 벗어라, 벗기라 얘기해요. 그 옷을 벗기고 그리고 이 아름다운 옷을 입혀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 사탄이 참소하고 고소하고 있는 중에 한마디도 못하고 있는 여호수아의 심정을 이해하십니까? 죄인은 말 입이 있어도 말 못하는 거잖아요. 입이 열 개가 있어도 말 못하는 거예요. 죄인은 그런 거예요. 네? 여호수아는 한마디도 못하고 있어요. 왜요? 과거에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이었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위축되어 있고 의기소침해 있고 낙심되어 있고 절망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그 환상의 두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 그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어떻게 해요? 정말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고 그리고 그가 그토록 괴롭혔던 그 죄 문제 어떻게 해요? 다 제거하여 버렸으니 얘기하는 거지요. 죄로 더러워진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서하시고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는 그 약속을 지금 이 장면에서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약속입니까? 이보다 더 아름다운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만약에 더러운 옷을 입은 우리를 향해서 정죄하시고 비판하시고 손가락질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비극적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봐라 내가 그럴 줄 알았다 하면서 막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하나님께서 만약에 내가 그렇게 했으면 이제 더 이상 숨을 구멍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 죄, 내 죄악을 제거하였다라고 하는 선언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자고 약속하시잖아요. 결국 이 약속은 누구를 통해서 성취됩니까?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히브리서에서는 큰 대제사장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대사장, 대제사장도 큰 사람인데 대제사장 중에서도 제일 큰 대제사장을 얘기할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히브리서는 기자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죄사함만 선언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의로운 옷도 입혀주시는 분이셔요. 이것은 단순히 죄를 덮어주는 것으로 해결하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문제의 근원을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문제의 근원을 해결해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다시는 사탄이 고소할 이유를 전혀 찾지도 못하게 아예 근원적으로 해결해 주는 것. 그것이 뭐예요? 십자가의 은혜. 대속적 죽음. 대충 가리고 마는 게 아니에요. 그래 이제부터는 내가 모른 척 할게. 이제부터는 죄 없다 하자. 그냥 모른 척 할 테니까 그냥 알아서 살자. 뭐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언젠가는 다 들춰내게 되겠죠. 다 드러나게 되겠죠. 그러면 그땐 또 어떻게 해요? 그런데 아예 근원적으로 문제를 해결한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의 은혜. 이 십자가의 은혜로 인해서 이 두 가지를 완성하죠. 죄로 더러워진 우리는 완전히 죄로부터 제거하시죠. 죄를 제거하시잖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를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셔서 더 이상 죄인이라 바라보지 않으시고 의인이라 인정해 주시잖아요. 이 엄청난 은혜, 놀라운 거죠. 창세기에 보면 가죽옷을 입힙니다. 가죽옷을 입히는데 이 가죽옷의 특징은 뭡니까? 짐승의 죽음을 통해서만 가죽옷을 만들 수 있어요. 짐승의 희생, 그렇죠? 짐승의 희생을 통해서 가죽옷을 만들 수 있습니다. 죽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덧입혀주시는 가죽옷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옷,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옷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아름답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아름답다. 진정 과히 아름다운 것이 뭐냐? 하나님 앞에서 진정 아름다운 것이 뭐냐? 진짜 아름다운 것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옷. 그 희생을 통해서 얻어진 그 옷. 그리고 우리에게 입혀지는 그 옷. 그것이 진짜 아름다운 옷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아무리 생각해도 주님 앞에 도저히 설 수 없었던 죄인 중에 죄인이었습니다. 세상이 찌들고 죄로 인해 찌들고 더러워진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부끄러워 설 수 없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우리를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주심으로 우리의 죄가를 말끔하게 씻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더 이상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서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이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들 날마다 감사하고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가린 거라면 언젠가는 그 가려진 것이 사라지면 다 들춰내야 되는데 근원적으로부터 해결이 된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감사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충만하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실패한 그 자리에서 다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예요. 실패한 그 자리에서 다시 우리를 부르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잘 보면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뒤에 마치 그림자처럼 계속 계신 분이 계세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드러나진 않아요. 그런데 아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구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가 아름다운 옷을 입는 거구나. 다 보이는 거예요. 다 알게 되는 거예요. 누구나 한번 보면 아, 예수 그리스도의 옷,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 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 아, 그거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5절 말씀해 보면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얘기합니다. 아무래도 여호수아는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내가 정말 백성들을 대신해서 속죄 제사를 드릴 제사장 자격이 있나? 나같이 이렇게 허물 많고 죄가 많은 내가 그렇게 자격이 있나? 이런 생각이 떠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시고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의 곁에 서 계신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신감이 없어서 주저주저하고 있을 때 내가 자격이 되나?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이 엄청난 성전 건축을 해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의롭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자격도 없는데 실력도 없는데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막 자꾸 고민이 되고 낙심이 되고 막 온갖 생각들로 막 복잡해지고 막 그렇게 하고 있을 때 관을 씌우세요. 정결한 관을 씌우셔요. 예? 관을 씌워주시고 옷을 입혀주시고 천사가 곁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든든하지요. 안 든든하시겠어요? 여러분 여기서 정결한 관을 씌웠다는 것은요 위임식을 진행한 거예요. 예, 취임식을 진행한 거예요. 취임식. 제사장으로서 내가 너를 제사장으로 인정하겠다. 내가 너를 제사장으로 인정하겠다. 하나님이 그를 향해서 다시 재확인시켜 준 거예요. 그래서 정결한 관을 씌워준 거예요. 너를 위임해 주겠다. 너에게 위임해 주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옷을 입혔다는 것은 다시 너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천사가 곁에 서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힘이 되겠습니까? 정말 든든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들었어요. 탄자니아를 가는 비행기를 탔습니다. 비행기를 타서 잠깐 앉아있는데 인천공항에서 이제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까지 날아가는 비행기입니다. 정말 장시간 이제 날아가야 하는데요. 그런데 비행기를 타서 잠깐 눈을 떠서 이렇게 둘러보다가 낯익은 분이 한 분이 앉아계신 거예요. 낯익은 분이 앉아계세요. 내가 저분을 어디서 봤지? 딱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찾아갔지요. 찾아가서 인사를 드렸어요. 사실은 이제 제 동생이 섬기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 비행기 타고 계신 거예요. 야, 이런 우연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래서 인사를 드렸어요. 예, 또 같은 고향 사람이라서 예, 너무 반갑죠. 제가 동생 교회에 몇 번 방문을 해가지고 나중에 그 전에 한번 만난 적이 있었고 인사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래서 인사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목사님도 깜짝 놀래고 저도 깜짝 놀래고 어디 가냐고 그랬더니 탄자니아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탄자니아 단기 선교팀이 지금 가 있는데 목사님은 나중에 지금 합류하는 어떤 스케줄이 있어서 합류하는 걸 간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기본적 인사를 나누고 이제 헤어졌어요. 이제 편안히 가시라고 하고 헤어졌는데 아디스 아바바에서 내려서 또 다시 이제 비행기를 탈 때까지는 시간이 기다리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 시간에 우연찮게 또 다시 만났어요, 목사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지금 그 교회가 6,000평 교회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 건축을 6,000평 하고 있는 중입니다.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 그런데 사실 그 교회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시공사가 중간에 더 포기하고 짓다가 포기하고 도망갔어요. 아예 못하겠다고. 우리가 실력이 안 된다고. 예, 포기하고 도망갔거든요. 그리고 그 어려운 과정들을 또 거쳐서 또 어렵게 또 시공사를 또 찾아가지고 또 이제 어렵게 해서 지금 건축이 마무리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하고 이런저런 얘기,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또 나누기 시작했어요. 굉장히 목사님이 해박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본인이 교회 건축을 전공을 해서 박사과정을 밟았다고 하더라고요. 이야, 그래서 제가 배울 게 이제는 기회가 없구나 싶어가지고 이것저것 꼬치꼬치 다 묻기 시작했죠. 막 그랬더니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거기 그 자리에서 한참 동안 둘이 서서 건축에 대해서, 교회 건축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만나려고 한다고 만날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이 에티오피아 그 나라에서 그 목사님과 만나서 건축에 대해서 그 자리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전 건축. 그리고 성전 건축의 어려운 과정들, 어떻게 하면 극복하는 과정들, 어떻게 하면 이겨내는지 그런 것들을 자세히 묻고 듣고 해서요. 제가 생각한 게 뭐냐면 아하, 하나님이 이렇게 원하시는구나. 우리 양정교회가 성전 건축하기를 이렇게 원하시는구나. 주의 종이 이 정말 낯선 땅 에티오피아에까지 와가지고 그 목사님을 만나고 교제하면서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비전을 나누고 그렇게 해서 꿈을 키워가게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원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낙심하고 힘을 잃어가는 사람에게 정죄하고 비판하고 힘을 더 빠지게 만드는 분이 아니라 그에게 정결한 관을 씌우시고 옷을 입혀주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곁에 서서 그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 하나님께서 이스가랴 선지자에게 그 환상을 보여줬을 때 이스가랴 선지자가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얼마나 확신했겠습니까? 막 그래 한번 해보자 다시 해보자 하나님이 이렇게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기를 원하시는데 그래 한번 도전해보자 그런 마음이 안 들었겠습니까? 들었겠죠. 들었겠죠. 그런데 여기 이 제사장에게 요구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 요구되는 조건이요. 요구되는 그 조건을 이야기하기 전에 여러분 제사장에게 특징이 있는데 그 제사장의 특권은 뭐냐면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대신한다는 거죠. 그것이 특권이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을 잘 보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라고 얘기하죠. 이 어두운 데가 어디입니까? 실패한 그 자리예요. 실패한 그 자리. 죄로 인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냥 포기하고 싶었던 그 실패한 그 자리, 이는 너희를 그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다시 불러주실 거예요. 다시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정결한 관을 씌우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옷을 입혀주십니다. 그리고 곁에 서서 여러분들 든든하게 지켜주시고 응원해 주실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도전합시다.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가 도전하며 나갑시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에게 요구된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말았죠. 7절 전반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얘기해요. 즉 말씀 안에 신실하게 거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끝까지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끝까지.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고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은 쓰시지 않는 거예요. 중요해요. 중요해요. 우리가 할 일이 뭐냐면 우리가 할 일은 말씀 안에서 신실하게 거하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신실하게 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일은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말씀 안에 거한 결과는 뭐냐? 7절 하반절에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뜻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에서 왕리하게 하리라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손과 주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실하게 말씀 안에 머물기만 하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꿈을 갖고 우리가 함께 도전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냐면 주님의 손과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다스리게 하실 것이고 지키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왕래하게 하실 것이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 실패한 그 자리에서 다시 사명 감당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구원의 확신으로 평화를 누리게 합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구원의 확신으로 평화를 누리게 해요. 8절 9절 이야기입니다. 8절 9절의 말씀에 보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메시아에 대한 약속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에 보면 메시아가 세 가지 이미지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이미지로 표현되고 있는데 첫째 이미지는 뭐냐면 종의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 종 얘기하죠. 내 종. 예. 어쩔 수 없이 따르는 굴복적인 어떤 비굴한 종이 아니라 자발적인 순종의 종, 섬김의 종의 모습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종이 되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것처럼 바로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종의 개념을 이 본문에서는 설명하고 있고 두 번째는 싹을 나게 하리라 얘기하죠. 싹. 이 싹은 바로 새로운 생명의 싹으로 오실 메시아를 가리켜 말하는 거죠. 이 싹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작은 것이고 연약한 상태에 있는 것이지만 후에 그것이 큰 나무로 성장하듯이 예수님도 싹처럼 연약한 아기로 세상에 오셔서 생명의 시작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싹.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돌 얘기, 돌. 돌을 얘기하자. 한 돌에 일곱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얘기합니다. 돌의 이미지는 한번 새겨지면 결코 지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만큼 견고하게, 그만큼 강하게 지켜주는 거죠. 그러면서 그 돌에 일곱 눈이 있다는 것을 얘기해요. 일곱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완전수. 무슨 얘기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시고 모든 것을 다 행하시고 하시는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은 바로 메시아로 오시는 그분은 바로 전지, 전능한 하나님이란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돌 위에 새겨진 글이 있는데 어떤 글이 새겨졌다고 하죠?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무엇을 얘기합니까? 십자가 사건을 예언하는 거죠. 하루에 다 제거하는 거예요. 단번에 희생하심으로, 단번에 죽으심으로. 그렇죠?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심을 얻었노라.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메시아가 임하는 날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서로 초대,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는 일이 벌어져요. 이것이 이스라엘 문화권에서는 뭐냐면 바로 평화를 상징하는 겁니다. 평화. 싸움이 아니라 대립이 아니라 갈등이 아니라 서로를 나무 아래로 초대하는 것은 평화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완벽한 평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이렇게 완벽한 평화가 임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종이며 생명의 싹이며 견고히 세울 반석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시면 이렇게 평화가 임하고 다시 또 다른 일들이, 새로운 일들이 시작된다는 이 희망의 메시지를 담은 환상을 바로 이 스가랴 선지자가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 재건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힘있게, 얼마나 은혜롭게 시작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이 동일한 환상을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